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죠?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은 둘밖에 없습니다. 천사하고 누구죠? 예, 천사와 마리아. 하나만 아주 중요한 거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눈먼 자를 뜨게 해줬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해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이 기적 중에서 어떤 기적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힘든 기적일까요? 눈을 뜨게 하는 거, 귀가 들리게 하는 거,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거. 자, 이 셋 중에 어느 게 더 가장 큰 기적 같아요? 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조금 바꿔가지고 여기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거, 여기 열병을 알아서 그 열병을 고치시는 거, 여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어느 게 더 대단한 기적이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러면 또 조금 한번 해보죠. 5천명을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시는 거, 물 갈릴리 바다 위를 주님이 걸어가시는 거,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훌륭해요? 야, 이 기적 얘기하는데 별로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이 우리에겐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다 제껴놓고 이제 뭐 예를 들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여러분 뭐가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우리 성경을 알잖아요. 가장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무덤에 있으신 주님을 부활시키는 거 뭘까요? 집사님, 바닥만 보지 말고 대답하세요. 어떤 기적이 최고로 느껴져요? 이거는 뭐 정답이 뭔지 모르니까 누구든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 창조하신 분,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창조자가 피조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성경이 이루는, 아니 인류 역사가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있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더 기적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오신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켜내신 가장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인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는 우리에게 일어난 최고 기적이 뭐예요? 복권 100억짜리 당첨되는 게 기적일까요?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기적의 그 순간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가보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설교를 하죠? 아직 성탄절은 다음 주 성탄절 예배인데 왜 오늘서부터 목사님은 이 성탄절 설교를 하고 XX야 이렇게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지금은 말이죠. 우리 교회의 절기로 얘기하면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대강절이 뭐죠? 대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기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다린다는 얘기고 강은 내려온다는 거예요. 승강기 하면 오르르승 내릴 강,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이 승강기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누가 내려오죠?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그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에요. 이 대강절은 이름이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는 기다리는 거, 임하신다는 거죠. 대림절 또는 강림절.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는 이 로마어를 따라서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오신다는 말입니다. 어드벤트라고. 자, 이게 대림절인데 대강절인데 대강절은 그럼 아무 때나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넷째 주일까지를 그냥 네 번의 주일을 대강절로 보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대강절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지난주일에는 왜 우리가 대강절 설교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왜 안 한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왜 안 했을까요? 지난주에는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문둥병자 얘기가 1번 1, 2로 나눠주다 보니까 2에서 문둥병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 사마리아인 그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와서 감사를 했다는 그 말씀 때문에 사실은 문둥병자인 소망이 없는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구원은 문둥병이 낫는 거였는데 그 구원 나음을 입고는 예수님께 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도 또 다른 대강절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바로 그 대강절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기록 이번 주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세 주에 걸쳐서 대강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강절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엄청난 그런 기적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났는데 성경은 온통 그런 얘기만 써야 되는데 그 기적 사건을 마태복음은 1장, 2장, 누가복음도 1장, 2장 토탈 합쳐서 이 네 장 외에는 더 이상 기적의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 태어나신 현장,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태어나심이 어떻게 되고 태어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모든 그 탄생의 신비함을 이야기하는 게 겨우 두 장에서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마태가 말하는 두 장, 누가가 말하는 두 장, 이거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일을 마태는 마태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는 누가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본 사람들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손흥민 축구가 실수한 것만 보고 손흥민이 이제 한물 갔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흥민이가 그래도 100번 만에 한번 골을 넣으면 그래도 손흥민은 잘해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태가 보는 누가가 보는 게 달랐어요. 그 기록이 조금 다른데 이 두 개를 사실 합쳐놓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적의 현장을, 탄생의 현장을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오늘 또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 탄생의 기록을 이걸 합쳐보려고 그래요. 하나의 성경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대별로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봐서 하나로 묶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출생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각각의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메이크 스토리에서 하나의 얘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 이 기적에 의해서 기적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 부분으로. 첫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위대한 기적이 미리 예고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고되는 기적이에요. 또 하나는 그 예고된 기적이 직접 일어난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또는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져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 세 가지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성경적 신학적 용어로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수태라는 건 잉태한다는 얘기죠. 잉태를 고지한다, 알려준다는 얘기죠. 이 사실이 하나. 그 다음에는 직접 이제 잉태를 했으니까 출생하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현장. 또 하나는 탄생하고 난 다음에 현장. 요 셋을 나눠서 할 텐데, 이번 주에는 이 수태고지. 그럼 다음 주에는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예? 아니, 지금 제가 이따 설명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금방 들었는데도. 뭘 할까요? 아,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금방 생각을 안 나면은,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이거 설교 안 듣고 나면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 나 오늘 설교 가서 들었어? 뭐를 들었을까? 무엇을 들었을까? 이런 얘기가 되냐. 자, 첫 번째는 뭔 얘기라고요? 오늘 할 얘기는? 네? 예, 출생을 예고하는 일이 오늘 얘기야.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뭘 하죠? 출생 사실 현장을 우리가 얘기하게 될 거예요. 출생 사실. 그 다음엔 뭘 얘기하죠? 네. 그럼 그때 가서 들으면 되지 뭐. 지금 미리 얘기할 필요 뭐 있어.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 개를 얘기를 하는데 우선 한번 이렇게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처음서부터 한번 보세요. 처음서부터. 자, 처음서부터 여러분 보면은 제일 1번서부터 쭉 한번 차례로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거 본문 말고 완전 참고 성경을 한번 다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최초에 나와요.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출생을 하려다 보니까 이 태어나려고 하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면 족보가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다 얘기하려면 한 10번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 족보 얘기는 죄송하지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사님 꼭 읽어보세요. 1장 마태복음 또 성경이 뭔가 잘 보세요.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족보가 도대체 뭐야? 한산이신가? 어디이시야? 경주 최신가? 이걸 한번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가? 족보를 봐요. 자, 족보를 이렇게 쭉 보고 난 다음에 17절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18절이 딱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지금 나타나요. 참고로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요셉이 보는 그런 각도로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가 기록하는 건 요셉이 아니라 그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의 눈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있어요. 주인공이 달라요. 이 리포터들이 각자 가서 취재를 달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요셉을 만나서 리포트를 작성하다 보니까 요셉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요. 놀랍게도 누가복음은 여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나오는 기사가 너무 많아요. 마태는 페미니즘인가요? 하여튼 마태의 많은 이야기들은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얘기들이 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요셉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관점으로 놓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마태는 자신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유대인에게 하는 식으로 유대인을 관점으로 봐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중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여자를 별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유대 이쪽에 가면 여자의 권위, 여권 신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중심으로 쓰게 되는 거죠. 누가는. 이렇게 되는데, 1장 18절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걸 누가 알았느냐? 요셉이 알았어요. 근데 요셉은 알고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 성경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 바로 그 다음에 내려보세요. 바로 누가복음 26장에서부터 38절까지가 나갑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30절부터 읽었는데 26절, 27절 두 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다시. 지금 안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적의 사건을 알려주는 그 베이스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26절, 2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읽어야 돼요. 자,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두 절만 읽었으니까 이제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기억을 못해요. 두 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뭐 복잡하게 얘기 나온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걸 이 두 절을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누가 보면 1장 26절, 27절은 어떤 사건의 이 기적의 알림, 고지를 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보니까 여섯째 달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섯째 달. 자, 여섯째 달이 뭔 얘기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섯째 달에 그랬대. 그럼 언제가 바로 여섯째 달이거든요. 여섯 번째 달에.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성경을 미리 읽어보시는 분 아는 분이에요. 근데 천만 다행으로 이 중에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거의 다하기 때문에 저는 해피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좀 불편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 얘기를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 알기만 하면 아 여섯째 달 아시죠? 이러면 네 이러면 바로 넘어가는데 왜 여섯째 달이 다섯째 달 아니야? 일곱째 달? 뭐가 여섯째 달이야? 이러면 또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 달이란 말은 26절 고 이전에 있었던 얘기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루살렘, 잘 들으세요.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회를 방문해요. 천사가. 어디를 방문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은 최고의 도시, 하나님의 성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성전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야, 이 심각한 기적의 현장에서 졸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모세가 예를 들어서 홍해가 발라지는데 만약 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사람은 아마 애굽 사람한테 죽을 거예요. 그죠? 홍해 가라니 뛰어가야 되고 해야지.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이 대강절에 정말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좀 한번 느껴보자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요. 근데 사가랴의 부인이 엘리사벳이라고요.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둘이 결혼했는데 애가 없습니다. 나이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으로 한 70, 80대 됐을 것 같아요. 애들이 없어요, 애가.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가랴 남편에게, 제사장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데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너에게 엘리사벳이 애를 가질 것이다. 깜짝 놀라는 거죠. 뭔 소리, 말도 안 되는 무슨 XX 같은 소리야.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이 가브리엘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너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태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6달째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여섯째 달에 이 말은 그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와요. 천사 가브리엘이란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영어로는 뭐라 하죠? Gabriel 이렇게 부르나요? 하여튼 가브리엘 천사. 이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첫째 천사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수천 천군 천사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다. 그 중에 최고의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 중에 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어요. 바로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갔던 그 이 가브리엘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구약에 보면 지금 이 나타나기 500년 전에 지금 여기 나타났잖아요. 500년 전에 다니엘, 우리 잘 알죠? 다니엘한테 나타나요. 그것도 다섯 번이나 나타나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탄의 어떤 나쁜 그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그런 사인을 보여주는 분. 그분이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인데 이분이 다니엘 이후 500년이 지나서 사가랴한테 나타난 6개월 이후에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자, 보내심을 받들어 어디에 왔나요? 자, 언제가 여섯째 달에 누가는 천사 가브리엘 어디서가 이제 문제예요. 어디서가 뭐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갈릴리 나사렛. 그 당시에 나사렛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갈릴리, 우리 지도 지난주에 있었죠. 그 갈릴리는 호수, 갈릴리 호수 부근을 전부 갈릴리라 그래요. 그 바로 밑에는 사마리아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유다 땅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땅.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지역은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사람들은 갈릴리를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넘어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땅 갈릴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곳이에요. 사마리아와 접경되어 있는 그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헤롯이 직접 다스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신학적으로는 좀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믿음에는 적극적이고 또 이 저기 운동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해방, 우리 이스라엘 해방 이런 데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에 많이 살아요. 바로 그 갈릴리에 나사렛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성경에 우리가 나사렛 하면 너무 잘 알죠. 익숙하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면은 서쪽으로 쭉 와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와요. 그리고 똑바로 보면 여기가 갈멜산이라고, 여긴 지중해고요. 갈멜산과 갈릴리 호수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중간쯤에서 나사렛이란 동네가 있어요. 거기보다 조금 위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 포도주를 만든 가나라고 하는 땅이 바로 나사렛 위에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 바로 밑에는 나인성이라고 있는데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이가 죽은 것을 고쳐준 그런 기적을 일으켜줘. 바로 그 나인성과 가나의 중간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한 200명 정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아왔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 위에서부터 이 요새로 말하면 하이웨이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이웨이가 신장로죠. 그러니까 저 중동에서 소위 바빌론이나 이쪽 또는 아람이나 또는 뭐 이런 데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쪽 내려와가지고 애굽을 갑니다. 그 무역을 하는 길이 바로 이 나사렛을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도 많이 지나가고 일설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의 야영지가 나사렛 옆에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져요.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한 200여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시골이고 별 볼 일 없는데요. 거기다가 이방인들이 장사꾼들이 지나다니고 군인들이 지나다니고 군인의 야영지가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아주 작은 도시에 거기를 지금 누가 찾아왔느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누구를 이제 찾아왔을까요?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나오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라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요셉을 찾아온 게 아니라 요셉과 정혼한 처녀, 그 이름이 뭐냐? 마리아예요. 그럼 다윗이 정혼한 약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누구와? 요셉과. 그럼 동네가 조그만하고 그럼 요셉도 그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럼 동네 한 작은 동네에서 처녀 총각이 지금 약혼을 했고 요새로 말하면 약혼을 했어요. 엔게이지먼트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이 정혼이라고 하는 건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단지 살지만 않아요. 근데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딱 정하면 1년 동안 기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에 결혼 준비를 해요. 여자나 남자. 여자는 남편 이제 될 사람을 위해서 단장하고 뭐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남자는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열심히 모아서 벌어요. 그래서 장인하고 협의를 합니다. 아이, 500데나리온만 받으세요. 아이, 200 더 얹어줘. 안 돼. 이래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이것이 약혼이에요. 근데 이 약혼을 한 사람은 이미 결혼한 것과 똑같은 의무를 갖기 때문에 어떤 외부인과도 만나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굉장한 것을 느껴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기적의 현장, 인류의 최고의 기적의 현장을 찾아가서 알려주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을 만났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촌에 가요. 거기서 제사장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한 처녀 아가씨를 만나는 것. 이것이 기적의 역사가 알려지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기적의 사실이 이렇게 지금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이걸 알았겠어요? 누가 이것을 느낄 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오시려고 그 위대한 기적의 현장을 얘기하실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실 때 찾아갔던 곳이 바로 나사렛의 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는 그러한 시골에 비교도 안 되고 전혀 알 수도 없는 대단한 인물도 아닌 그런 곳을 찾아서 그 마리아에게 이제 이 기적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26절, 2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28절에 이제 드디어 가브리엘이 왔지요. 자, 언제? 언제예요? 어디? 누가? 어디? 예. 누구를?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 이 누가는 역사학자이자 의사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든지 써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예수의 탄생 기사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역사를 쓰는데 그냥 시골에 아무나 누가 얘기하듯이 우리 그냥 그랬어 아, 그런가 이런 식의 얘기하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29절에 그 첫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인사를 했길래 28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결혼 준비하느라고 다 쓰러져가는 집에 혼자 앉아있는 그냥 아가씨, 경기도 수원보다도 더 촌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2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촌에 박혀있는 아가씨인데 가브리엘, 하나님의 최고의 이 천사장이 방문을 해가지고 처음 28절에 보면 인사가 뭐냐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오신 이 손님이 그 귀하신 분이 여러분 살고 있는 우드사이드 아파트에 있는데 똑똑똑 두드리던 잠깐 은혜를 받은 자요. 이러고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 은혜 받은 자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요?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카리스란 단어인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 가브리엘을 만나서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아, 이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왜 이런 은사를 하지? 왜 내게 이런 말을 하지?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정체가? 근데 왜 하지 은혜를 받았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왜 이런 얘기를 할까? 29절이 바로 그거, 이 처녀가 여기서 놀랍게 처녀라고 쓰죠. 마리아라고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처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녀가 그 인사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어? 도대체 은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뭐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도대체 뭐야? 아니 왜 나한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은혜라는 게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께서는 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까? 이런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좀 이 천사가 조금 설명해 줘. 나는 저기 천국에서 온 하나님과는 천사인데 마리아 너에게 보내졌어.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이 너에게 전할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듣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지금 하나님 왜 날 찾아요? 나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어? 이래야 될 텐데 바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일까? 궁금한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굉장히 놀라버린 거예요. 이 현실을. 기적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너무 쉽게 들리지만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 처녀에게는 지금 생각도 못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은사야? 뭐 어떻게 돼? 혼란스러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가브리엘이 그걸 눈치를 찼어요. 그래서 30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가 은혜를 입은 거야.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다시 안심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건 더 헷갈려요. 아씨, 답답해 죽겠어요. 은혜가 뭐예요? 빨리 좀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은혜가 뭐예요? 나는 지금 그렇지 않고 예수를 아주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인데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은혜가 내게 주어질까요? 드디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은혜의 내용이 나옵니다. 30절에 얘기를 하고 나서 31절에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네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봐라. 네가 수태를 한다.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 가지가 떨어져요. 네가 수태한다. 아기를 잉태하여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를 갖는데 두 번째는 그게 아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이 세 가지를 가브리엘이 아주 근엄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 당황이에요. 처녀인 이 어린 아가씨가 느닷없이 자기가 애를 가지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그런다. 이게 은혜인가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딱 우리 이병택 집사님이 있는데 어떤 분이 딱 찾아와서 아 저기 이병택 씨 당신 백악관에 와서 전기공사를 전담하는 사람으로 채용을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됐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은혜가 되겠지. 그래도 안 믿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가 갑자기 백악관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어린 처녀에게 이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지니까 이것이 기적의 소식인데도 마리아는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누군지 예수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하시는 건 정말 이 땅의 모든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세주, 바로 그 구세주가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인 하나의 인간 아기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가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을 하시겠다는 이 얘기가 지금 선언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예수거든요. 예수. 여러분, 남자들만 한번 대답했어요. 예수가 무슨 뜻이죠? 예수. 이거 무슨 뜻이죠? 이 강단에서 제가 11번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무슨 뜻일까요? 남자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가 무슨 뜻이죠? 아씨, 내가 꼭 없을 때만 얘기했군요. 이러지 마세요. 11번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무슨 뜻이죠? 예수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그 당시에 남자 이름이에요. 근데 너무 흔한 이름. 우리로 말하면 뭐 철수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구약 시대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불렸느냐? 좌수아, 여호수아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헬라 말로 예수라고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자분들만 기억하세요. 여자분들은 기억하지 마세요. 이거를 꼭 남자분들만 12번째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예수란 이런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 때는 여호수아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고 그 뜻을 설명합니다. 그가 바로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 구약의 수많은 이름이나 지명이나 뭐 이런 데 나올 때 아자나 야자가 나오면 그거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는 건 이런 이름을 주는 건 넌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원자. 예수가 지금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 아들이 바로 네가 잉태하게 되고 낳게 될 것이라는 이런 구원의 정말 복된 소식, 축복의 얘기가 들려주고 있어요. 사실은 참 이것이 축복인지 어떤지 모르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건가? 32절, 33절에 보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32절 제가 읽을게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그 사람의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준다. 왕위를 주겠다. 다윗의 왕국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거라는, 야곱의 집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야곱이라고 불러요. 소위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의 집 이러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운다 이렇게 말할 때 이병택 집사님이 아 야곱의 집과 하마스가 싸우는구나 이러면 다른 장로님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목사님도 그런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운다는 말, 이스라엘이란 말의 다른 의미가 야곱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어떤 뜻이 되었느냐, 오늘날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 교회 이런 의미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거고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 아들에 대해서 그런 설명, 이 아들로 말하면 이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큰 자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권을 가지셔서 야곱의 집에 왕노릇을 영원, 영원이라는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는 게 영원이에요. 아무런 시작과 끝도 없는 게 영원이에요. 그 다음에 무궁한다. 그 나라가 무궁한다. 무궁은 공간적 개념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범위가 무궁이란 뭐 어디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끝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왕노릇 하신다는 이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처녀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이 처녀는 아니 우리도 생각을 못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 구세주로 보낸다는 것, 그 사실을 성경의 예언에 의해서 뭐 막연히 짐작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내게 온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이 마리아는 더더구나 생각도 못해. 이 어린 아가씨 처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가 수태하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사람은 큰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오 주님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제가 보기엔 아무도 그렇지 못해. 왜냐하면 이 사실을 우리는 의식을 못해, 알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마리아는 묻습니다.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보면 34절에 질문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처녀예요, 처녀.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많은 이 성경 목사님들 설교 이러면 여기서 마리아가 믿음이 강건해가지고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확신에 차서 오 주님 그 일이 내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렇게 질문한대요. 제가 딱 이렇게 문장으로 보니까 절대 그거 아니에요. 너무 깜짝 놀라고 터무니없다 보니 아니 나 처녀인데 어떻게 그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묻고 있는, 왜냐하면 마리아나 우리나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이 믿음을 가진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가 전혀 그걸 갖다가 막 느끼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니까 어떻게 그게 일어나요? 알겠어요. 아들을 낳고 뭐 한다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고 어떻게를 묻고 있어요.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이 가브리엘이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려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 마리아에게 이 천사도 어쩌면 모르겠어. 하나님 해필은 왜 이런 애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어디 왕궁에서 대단한 신분의 이 공주나 뭐 이런 사람 보고 딱 얘기를 해야지. 말하면 나도 폼이 나고 본데도 나오는데 이 어린애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러나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성령의 잉태하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여기에서 알려지고 있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한 기적인 바로 성육신, 성령의 위대하신 역사를 통해서 동정녀가 이제 아이를 갖고 성령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처녀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왜 처녀일까? 왜 성령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 신인이라고 그래요. 신이면서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인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인데, 우선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려면 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한 여자의 몸에서. 왜냐하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여자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대신 인간은 그렇지만 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은 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지 그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인간의 이런 데서 신이 되시면서 인간이 되신 진정한 이 성육신의 역사가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받아. 우리는 예수님 성탄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얘기가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자, 어떻게 일어났냐. 그 얘기를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아무 대답도 못해요. 도대체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뭐 물어볼 게 없어요. 천사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까 말한 세례요한의 어머니입니다. 6개월 전에 만났던 사가랴의 부인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봐라, 내 친척 그 엘리사벳도 늙어서 지금 아들을 배웠어. 6개월 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늙어서 아들을 배웠어. 본래는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어. 36절에 가브리엘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딱 때립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네가 지금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뭐 도대체 생각을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 그 증거가 네가 안 믿어지면 엘리사벳이야.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읽은 38절 이후에, 여기 39절은 안 나와 있습니다. 3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한,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29절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사가랴에게 그런 일이 있는데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얼마나 이게 확인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짠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우리 유대 땅하고 갈릴리는 위하고 아래 굉장히 먼데요. 이런 일이 6개월 전에 이미 엘리사벳 우리 이모가 될지 고모가 될지 여기에 일어났다니까. 근데 자기한테 6개월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말 끝나고 나자마자 확 뛰어나가지고 갈릴리에 나사렛에서부터 뛰어가서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사벳한테 가서 아기 가졌어요? 이걸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에 3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중에 갔다. 얼마나 급하게 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걸 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움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는, 탄생시키는 이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선포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 위대한 그 사역을 담당할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너 은혜 입었어? 무슨 은혜인데요? 야 인마, 너 은혜 입었다. 무슨 은혜예요? 네가 수태해서 잉태해가지고 애를 낳아. 그 아들님 예수라 그래.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어? 나 처녀인데 어떻게 낳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이 위대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 성경 제대로 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은 지금 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지금 말로서 선포하고, 마리아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3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위대한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얘기를 묻고 대답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은혜가 내용이 뭔지를 알았고 그 은혜의 내용이 바로 아들을 낳는 것이고 구세주 예수를 낳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게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능히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계집종이란 말은 노예란 말이에요. 난 노예예요. 우리가 남자 노예는 둘로스라 그럽니다. 둘로스. 여기서 계집종은 여자 노예인데 둘레라 그럽니다. 둘레. 여자 노예는 둘레. 남자 노예는 둘로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저는 둘레예요.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베드로도 나는 둘로스다. 전부 다 예수님의 둘로스라고 해요. 여기서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둘레, 여자종입니다. 나는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드디어 그 예수의 잉태를 자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에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그걸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 때 아들 이삭을 갖는다니까 웃어버려. 말 같지 않거든. 제사장 사가랴도 누가 보면 1장 읽어보면은 의심을 해요. 이게 뭐, 그러니까 벙어리를 만들어버려, 한 선자가. 말을 못하게 만들어. 의심을 하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믿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위대한 기적의 예고가, 이 수태고지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강절은 아까 기다림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건 분명히 2000년 전에 있었어요, 대강절.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 돼.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미 오셨던 주님이 하늘로 돌아가시고 다시 주님이 오세요. 그럼 우리는 그 주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오시는 예수님, 성탄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복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을 다시 맞이하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기다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성도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성화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준비를 했을 때 마치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미 주님은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여서 이미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세요. 집사님들의 삶 속에 계신다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주님은 이미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렇게 된 종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이 없어지면 주님 못 만나요. 이제는 이 대림절에 이 대강절에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대한 기적이 이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의 한 처녀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알려졌습니다. 알려지고 있어요. 그 현장을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지만 그것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런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어요. 바로 그것을 찾으셨어요. 주님이 만났던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영접했던 사람은 성전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사장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저 북녘 땅 갈릴리 나사렛에 정원한 한 처녀 아가씨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적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에 정말 내가 주님의 그 강림하심을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었는가를 다시 다져보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소망이로 주 아래 있는 보물.